사도행전 47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13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전파를 연구할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는 군신의 언덕, 즉 종교의 가장 엄중한 문제를 재판했던 오래되고 유서 깊은 아덴 사람들의 법정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상 숭배 안에서 매우 종교적임. 17장 22절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성이 많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추거적으로 귀신, 즉 초자연적인 영을 두려워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귀신 경배에 자신이 들인 매우 종교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단어가 25장 19절에서 종교라는 명사형으로 쓰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관하여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우리는 16절에서 바울의 영이 그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속에서 분히 여겼음을 봅니다. 계속하여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경배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신을 알려준다. 그분이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나 나로 인해 알려지신다. 창조자와 공급하시는 자. 24절과 25절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분 자신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사도의 말씀은 창조자와 그분의 세상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인 에비구레오 철학자들과 그들의 운명에 관해 많은 신들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범신론자인 스도이고 철학자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는 물론 신성한 예비하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은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하나님 자신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들은 신성한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은 인간을 위해서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바울의 전파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에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에게 전파할 때는 창조를 지적했습니다. 바울이 17장 2절, 24절, 25절에서 한 행동은 그가 13장과 14장에서 한 행동과 비슷합니다. 13장에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기초로서 유대인에 관한 구절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이교도들에 대한 바울의 전파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4장과 17장에서 바울이 전파할 때 사용한 창조는 다릅니다. 이 두 장에 있는 그의 말은 약간 다릅니다. 14장에서 그는 이교도들에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어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의 말은 그렇게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17장에서 에비구레어 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바울의 말은 매우 철학적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자가 계시며 그분이 생명과 호흡과 사람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아담에게서 만드심. 계속하여 17장 26절에서 바울은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사람에게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민족을 아담에게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온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2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봅니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아담 한 사람에게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민족들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시간과 경계에 있어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실은 이 말씀과 또한 27절 전반절의 말씀에 대한 강한 증거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땅에 발견의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더욱이 모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17장에 있는 바울의 전파는 매우 철학적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서부터 시작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인류의 존재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에서 시작할 수 있으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창조에서 사람의 생활에 대한 말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의 바로 그 필요를 만집니다. 17장 26절에서 바울의 전파는 땅에서의 사람의 생활을 다루었습니다. 무소부재한 영.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만드셨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니 그분은 확실히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일성을 포함합니다. 신성한 영은 삼일이십니다. 당신은 이 영이 오직 영일 뿐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확실히 무소부재한 영이며 이 영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전체의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함. 28절의 전반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활, 존재, 심지어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바울은 에비구레어 철학자들과 다른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생. 28절에서 바울은 또한 너희 시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들은 아마 아라투스와 클린테스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던 제우스에 대한 그들의 시에서 같은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시인의 작품에서 그분의는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제우스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28절에서 언급한 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는 것과 같이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그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었으며 심지어 이교도의 시인들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그분에 의해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과는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믿는 이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에 의해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 곧 근원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들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생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구별.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에 대한 근거로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임에 틀림없다고 강론합니다. 그들이 믿는 이 개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해 강화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연구한다면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산출된 인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육체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셨고 그런 다음 그분은 그 몸 안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때 몸은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동물들 안으로 불어넣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했을 때만 그분은 생명의 호흡을 사람 안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호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사람 안으로 불어넣어진 생명의 호흡이 사람의 영의 요소임을 나타냅니다. 사실상 이 생명의 호흡은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점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산출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그분에 의해 산출되었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사람 안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믿는 이들. 성경은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태어남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산출되는 것은 하나의 일이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서 산출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분께로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서 산출된 인류인 하나님의 소생이 신성한 본성과 함께 신성한 생명을 가졌다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며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 산출된 그분의 소생이지만 믿는 이들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분명히 강조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처신하는 두 가지 길.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사람 생명이 인류의 첫 사람 안으로 불어넣어진 호흡으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산출되었다는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신성한 본성을 소유한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불어넣으신 호흡을 소유했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신성한 인격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생명의 호흡을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사실로 인해 감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안에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본성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생명의 호흡을 소유했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서 산출된 소생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생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구별에 관해 매우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을 조각한 것들과 같이 여기지 않음. 17장 29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우리가 신성한 그분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계속합니다. 여기에 신성한 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세이온이며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신격으로 번역된 세오테스보다 더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인격성이 적은 단어입니다. 17장 29절에 있는 신성이란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로부터 그분의 신성을 알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계시, 곧 신격의 체현이신 성육신 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신성한 그분을 금이나 은이나 돈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고안이라는 단어는 또한 상상 혹은 지혜를 뜻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의 산물입니다. 회개와 심판. 계속하여 17장 30절, 3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느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분부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거하는 땅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거하는 땅을 심판하는 날은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전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될 것이며 아마 천년 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날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그분은 천년 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그날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산자들을 심판하실 날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을 심판하는 이 날은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심판을 집행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것은 이것에 대한 강한 증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10장 42절에서 바울은 이 구절과 24장 25절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31절에서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믿음, 확증, 보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요 확증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말은 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로 완전히 조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예수의 영에 의해 절대적으로 인도되었고 안내되었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제목으로 말하든지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바울의 말을 향한 반응.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소 하더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몇 사람이 그와 연결되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거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어떤 인도자들 뿐 아니라 헬라인 중에 유명한 많은 사람을 얻었음을 봅니다. 신약은 아덴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 도시에서 뛰어난 일을 했습니다. 에비구레어 철학자들에 대항하는 바울의 전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바울의 전파는 확실히 아덴에 있었던 헬라인들의 상황에 적합합니다. 바울의 말 중 많은 부분이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은 창조자와 그분의 세상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감각적인 쾌락, 특히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범신론자들로서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지배되며 모든 사건들은 신의 뜻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아레오바고의 전파에서 바울은 먼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즉 우리 밖에 계시며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창조자에서 더욱 전진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하여 그리스도께서 산자들을 심판하실 날을 말했습니다. 이 모든 한목들은 에비구레어 철학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에비구레어 철학자들은 창조자나 공급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장래를 고려하지 말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고 말할 때 그의 마음 안에는 에비구레어 철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속담으로서 에비구레어 철학자들의 격언에서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장래의 소망이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에비구레어 철학자들과 같이 장래를 잊고 오늘 우리의 삶을 즐기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의 전파에서 바울은 마치 에비구레어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자는 계시며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공급자이시다. 여러분은 그분께로서 산출되었으며 여러분의 사람의 생명은 그분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장래의 심판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래의 심판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청하셨으며 그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말은 또한 범신론자인 스도이고 철학자들을 드러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전파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한 바울의 지식 있는 전파. 바울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의 전파는 합당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분이 계시된 곳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뿐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 인성을 가지신 분, 땅에서 33년 반 동안의 인생을 사신 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신 분, 믿는 이들 안에 신성한 생명을 분배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 부활하신 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곳인 하늘로 올리우신 분으로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 가운데의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그에게는 구약의 흑백 문자적인 지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이중신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생과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번식을 위한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머리 되심 등에 관한 구약의 깊이들을 꿰뚫어 보는 계시와 내적 시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 가운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헬라 문화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전파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또한 인류를 그분의 소생으로 산출하셨으며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말했으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자격 있음. 바울의 전파 방법은 그가 학문 있는 그릇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성경에 따라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고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철학적인 헬라인들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 같은 갈릴리 어부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다소의 사울 같은 사람만이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유대 종교 안에서 훈련받았으며 헬라의 철학적인 문화 안에서 교육받았으며 로마 정치의 환경 안에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헬라, 로마 문화의 교육을 받았지만 주된 자격은 그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조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과 예수의 영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 종교나 헬라 철학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신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그는 그의 교육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유를 포함한 영에 의해 실제가 되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